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의 여섯 번째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이제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장 가운데서도 1절에서부터 18절 그 도입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은 참 깁니다. 가서 보니까 51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뭐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요한복음 강의가 이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3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고 요한복음의 총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강의 시작을 하면서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 안에 요한복음이 네 번째 책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신약성경에 남아있는 책들 가운데 맨 마지막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총 요약해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시작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쭉 독생자 되시는 분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요한복음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선해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때 내 모든 죄를 일시에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때 구원받는다고 침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51절 말씀을 읽었는데 35절 가서 보니까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그분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앞으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 예수님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29절에 그러죠? 36절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으로 미루어 와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전령사로서 했던 그와 같은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너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됐어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명이 끝나는 때 침례자 요한이 3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장 30절에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사역은 끝이 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 영어로 He must increase. 예수님은 계속해서 늘어나셔야 되고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침례자 사역에 이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시점이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그렇죠? 나는 쇠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 반드시 흥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일을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자, 대언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여기 성경 안에서 이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공생애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물론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그러면 공생애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모든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모든 일들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메시아,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고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드시는 내용이 35절에서 4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광야에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호령을 내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야,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함께 내가 평생을 한번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가서 보니까 3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자기 제자 두 명하고 서 있다가 그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저 밑에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가장 합당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은 안드레, 다른 한 사람은 요한. 근데 이 사람들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안드레 형제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 누구예요?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말 그대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요한이 한 말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사람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흥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고 이것이 열두 사도의 삶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모든 진정으로 거듭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예요. 나는 쇠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저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두 제자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침 한 10시경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에 이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랍비요. 근데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번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길에서 1, 2분 얘기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평생 목숨을 다 바쳐서 이분을 따라야 될 분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좀 집에 가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와서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때는 10시쯤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 있는 데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 하고 저녁 때 이 두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인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생겨야 돼요. 여기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생긴 모습이 이 안에 이제 40절에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제 시몬, 아마 형이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뭐냐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곧 메시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메시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침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외친 것이 뭐예요? 내 뒤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 이제 오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너희를 구속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가버먼트, 정권이 놓여요. 왕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7절 가서 보니까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신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700년 전에 우리 대언자들이 대언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셔서 초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래 요나의 아들 이름은 시몬인데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개바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 아니면 개바는 다 돌이라는 얘기야. 돌, 딱딱한 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돌이 단단한 반석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그맣고 부족한 그런 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알고 배우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처럼 변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안드레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 가서 안드레가 설교한 내용 그런 거 찾아보신 적 있어요? 안드레는 설교 같은 거 한 적이 없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드레는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께로만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1장에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럼 오병이어를 일으키려면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년이 나타나니까 그걸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렇죠? 12장에 가면은 이 이방인들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할 필요 없어요. 이 목사에게로 인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변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CD 한 장이든 전도지 한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 쪽복음 하나라든 그걸 들고 가서 예수님께로 그분을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전도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쪽복음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선교 이와 같은 팜플렛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어디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예수님만 받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큰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큰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작은 일이 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야 돼요. 그 이후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면 끝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네 명이 된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누가 데리고 갔냐? 요한이 야고보를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이제 네 명이 된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배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자, 다음에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43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자, 가서 보니까 43절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만납니다. 빌립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간단해요. 나를 따르라. 내 발자국을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다 라고 이제 4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마 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 있으니까 가서 첫 번째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은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언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대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 나사렛이라고 한 이런 볼품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대언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서 예수님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아니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4대 성인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딱 하나. 어디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와서 봐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논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보라고. CD도 주고 유튜브 클릭할 수 있는 링크도 걸어주고 점심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와 같은 권고를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 47절에서 5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47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 이게 아주 굉장한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굉장한 말이구나.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Behold an Israelite, indeed 이렇게 돼 있는데, Israelite 이렇게 된 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의 후예,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예.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어디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간사함의 대가요. 어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또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아내들을 속이고 하여튼 속임수 간사함의 대가인데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얍복강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와 그 씨름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 그 천사를 누르고 이기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준 이후부터 간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야곱에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이후부터 간사함의 대가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후예다, 야곱의 후예인데 어떤 야곱을 이야기하냐, 변화받기 전에 야곱이 아니라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며 간사함을 물리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정말 참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얘기는 속임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따르면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구약시대 성도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간사함이 없어져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 동일해서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 내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진짜 야곱의 후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주석을 가서 이 부분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견해가.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나다나엘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막 이렇게 고대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가 됐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능력, 그렇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다나엘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8절 갔더니 거기에 안나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여자 대언자가 나오는데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누가 이룹니까? 메시아가 이루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이런 상태를 뒤집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글로바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20절에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고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1절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속할 분이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도 역시, 그렇죠, 이 피폐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이 나라를 구속하셔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 구원하셔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보셨다는 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사람이 가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세요. 옴니션트에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간사함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아시죠? 이거 갖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그러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플하다고 얘기했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 투명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 순수한 양심을 소유한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나다나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축복,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야곱처럼 간사하게 잔머리 굴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간사함을 내버리고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를 주셨는데 이거는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쫓아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 굴리고 뭐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회심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어때요? 예, 단순하게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또 반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예,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이 전능자, 전지하신 분이라는 깨닫고는 곧바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본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는 51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그러면 네게 이르노니 해야 되잖아요. 네게가 아니라 지금 성경을 모르 돼 있어요. 너희에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모두에게 내가 얘기한다 하고 나다나엘에게뿐만 아니라 간사함이 없이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 이것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야기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사다리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가면 사다리가 세워졌는데 여기는 사다리 대신 누가 나타나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걸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다나리 살던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나라가 없이 식민지 상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아무 소망 없이 살던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헤롯 당원 뭐 등등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다 위선이에요. 앞에서는 섬긴다고 하는데 뒤로 가면 다 다른 일들 하는 위선을 행합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대망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 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이 생기기 2000년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속임수를 써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속임수를 써갖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축복한 축복의 이런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 고향, 그렇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형의 진노가 풀리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돼갖고 어디로 가요? 시리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잔머리를 굴려갖고 이제 앞으로 내가 모든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공고한 때가 지금 야곱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판이든 어디든 그냥 어디 가서 잠자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야곱은 뭐라, 마마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머니 밑에서 그냥 장막에서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았으니 시리아까지 도망을 가려면 거기 산도 넘고, 그렇죠? 들판도 넘고 들짐승, 여기 가서 지금 잠을 자면서 혼자 해서 지금 시리아까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때, 예, 곤고한 때가 지금 야곱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서 얼마나 급했든지 어찌나 피곤했든지 돌로 베개를 만들어서 그러고선 잤다고 여러분 돌베개하고 잠 잘 수 있어요? 평상시에? 못 잡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못 자요. 그런데 어찌나 피곤했든지 돌로 베개를 만들고도 지금 잠을 잘 정도로 그 정도로 피곤하고 핍절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저녁에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 그런 내용이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가 근데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사다리를 보여주는데 그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꿈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아, 내가 정말 지쳤냐? 너무 힘들지? 그렇죠? 이 어려울 때 너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서 너가 지금 도망가는데 이 사다리를 한번 봐라. 이 사다리가 너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된 거 보지 않냐? 그럼 뭘 보여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 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를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너 지금 너무나 힘들지? 메시아 고대하는 사람도 없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졌다고 하면 다 위선자들이지? 아무 소망이 없지? 자, 그런데 내가 이 야곱의 꿈을 실제가 무엇인가를 내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까는 어디에요? 그냥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여러분 가서 보면 영어로 Son of Man 돼 있는데 Son이 고딕으로 대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이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다리가 돼서 그 위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가며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지금 나단엘에게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내 조상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나예요. 사람의 아들. 거기에 써니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사람,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있는 그 사다리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특징이 있어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이런 축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 하는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공산화 지금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다리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조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좌익의 위선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기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겨야 된다. 왜 그래요?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진리를 지켜주세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다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다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 같은 어려운 병으로 투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받은 그 자매님, 오늘 아침에, 또 어제는 저는 이제 통화를 좀 했고,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가 좀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암은 진통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 어쨌든 암이든 뭐든 다 어떻게 돼요? 다 걸려. 여러분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죽음, 임종의 그 침대 바로 앞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암 투쟁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재정의 압박이 있어요. 직업의 압박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든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모든 것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보여줬는데 야곱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28장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두 주간 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나라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낭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한 것처럼 가서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스였는데 이름을 베델.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로 가운데서 살다가 뭐로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변화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지은 이야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어 책 이름으로는 에인절스 이렇게 돼서 천사들 그리고 뒤에 제목이 뭐로 돼 있냐 하나님의 비밀 에이전트 하나님의 비밀 첩보원들 천사들 이게 1986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하나님의 천사들 만나던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한 이와 같은 책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가셔서 남태평양 호주 옆에 이렇게 이제 가서 가시면은 뉴 헤브디리스라고 하는 그런 열도가 있으면 여러 섬이 있습니다. 이 열도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 하면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 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사람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 천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 하고 하니 이 적대적인 그 원주민 그 식인종들이 한밤중에 그의 선교 캠프를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캠프에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 막 북을 두드리고 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와 자기 부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 근데 침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식인종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식인종, 거기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자,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사람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추장님, 1년 전에 우리 집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근데 왜 우리를 그냥 살려뒀죠?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추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밤에 당신들 집에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거기 집을 지키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오히려 지금 추장이 묻는 거. 아,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구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가 아니, 나하고 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식인종 추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봤더니 창을 들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많은 키가 큰 그런 장정들이 그 앞에 서 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 집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바로 그때 페이튼 선교사 부부가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가져오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때 반드시 저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셔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을 천년 동안 문자 그대로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선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세요? 땅과 하늘을 이어놓은 그 사다리 그 예수님, 거기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간사함 없이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주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침례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경을 믿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